오늘 보니까 누가복음 강의의 14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강의를 이제 하면서 제가 요 근래에 들어서는 매번 강의할 때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으실 때에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까지 오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3년 반 동안에 생활하실 때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하셨는가, 이 목적을 딱 뚜렷이 정하고 그리고서 그 성경 말씀을 읽어야, 아, 예수님이 그래서 이래서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의 사역이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영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시게 될때그 예수님께서 영육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 복음을 선포하셨다. 둘째,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셨다. 포로된 자들을 구출해주셨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예수님이 선포해주셨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상처 입은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셨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받아주시는 기쁨의 해, 희년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선포하셨다.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기본 핵심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누가복음, 그 외에 다른 복음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 두 주에 걸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또그 지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마비병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마비병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죄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다. 죄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분 유일하게 한분 계세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병도 오직 하나님만 고칠 수 있고, 마비병도 오직 하나님만 고칠 수 있고, 죄들의 용서도 오직 하나님만 할수 있는데, 그 일을 내가 한 것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일이 이 누가복음 5장에 이제 기록된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5장 20에서 이제 27절에서 39절 말씀을 이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새 것은 새 것에 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죄인들을 부르시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죄인들을 사용해서 새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강해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과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이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이제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낡은 것이 돼서 그것은 옆으로 치워지고, 그다음에 기독교가 그것을 대체하며 앞으로는 기독교 세상이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이 주변에 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여기 지금 27절에서 39절에 나오는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유대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약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500년쯤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 내려가서 종살이 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래서 모세의 인도를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이 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드디어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런 유대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어떤 시스템이 마련이 되는 게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들과 언약을 맺기 전에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고 많은 백성이 있지만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특별한 보물로 삼겠다. 다시 말해 내가 너희를 선택한 민족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허락해 주시고 십계명의 이와 같은 그 언약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 오시기 약 15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그래서 성막 예배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성전 예배를 받으시고 유대인들의 일곱 명절을 주시고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 다음에 죄를 지었을 때 가져와야 될 죄헌물, 범법헌물, 화평헌물, 자원헌물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런 그 헌물제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그런 시민법 이런 모든 규정들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런 모든 규정들, 이런 복합제도를 한마디로 우리가 유대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교. 그래서 이 유대교의 핵심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없이 하나님이 있고 여기 백성이 있을 때 중간에 누군가가 서서 중보하는 일을 하는 거 이것이 유대교의 핵심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내가 철폐하러 왔다. 지금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유대교의 중심 이 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들어가서 온 민족을 위해서 속죄하는 그와 같은 속죄가 있을 때 이스라엘 온 민족에게 하나님의 속죄의 기쁨이 임하는 이와 같은 모든 시스템을 유대교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이 유대교 시스템은 낡은 것이 됐고 사라질 것이 됐기 때문에 이제 새 것이 와서 새 것은 반드시 새 것에 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이거를 근거로 한 이와 같은 기독교, 또 저와 여러분이 받는 기독교의 구원은 옛것을 땜빵 처리해서 갖다 메우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다. 이런 걸 이제 기억을 하면서 여기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7절에서 39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통 세리마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 이 세리마태를 부르시는 그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27절에 이 일들 뒤에 그분께서 나아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아 원래 우리가 마태라고 알고 있는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레위구나. 레위예요. 이 사람이 지금 세금을 거두는 그 창고에 앉아서 성실하게 지금 자기 일을 수행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방문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고 그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자 그가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속박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그와 같은 특권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이 세금 징수를 하게 되면 세금 부과율이 있는데 이 세금 징수를 위한 세금 부과율은 어느 정도 이 세금을 거두는 세리의 손안에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20%를 거둬라 이야기할 때 특별히 아마 로마 제국에서 이 사람들에게 세금, 월급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 재량껏 25%든 30%든 이렇게 받아서 20%는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도 되는 이런 시스템이 그 당시 아마 세금을 거두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걸 부풀려서 마음대로 돈을 벌 수 있는 이와 같은 직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리가 세금을 징수할 때는 늘 부정이 그 안에 개입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으로 조금만 돌리시면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13절이 나오는데 거기 가서 보면 침례자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맞아야 된다는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가서 보면 한 부류 세리라고 하는 그런 부류가 이 침례자 요한에게 나오는 그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12절에 그때 세리들도 침례를 받으려고 와서 그에게 침례자 요한에게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요. 세리들이 왔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침례자 요한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정해준 것 이상으로 거두지 말라. 지금 침례자 요한이 너희가 회개해야 되는데 너희 세리들은 회개할 것이 딱 하나 있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에게 정해준 것 이상으로 거두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미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런 그 사회에서 세리들은 로마 제국이 정해준 것 이상의 돈을 거두는 그런 사람으로 이미 알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역자인 지금 침례자 요한이 정해준 것 이상으로 거두지 마라. 그게 너희가 해야 될 회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레위라고 한 사람이 돈을 도둑질한 그와 같은 도둑이라고 하는 그런 근거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세리가 자기가 정해준 대로 세금을 거두었다 해도 유대인들은 그들을 미워했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 일제 그 식민지 시대에 일본군을 위해서 무언가 이렇게 하거나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정직하게 해도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람이 정직하게 세금을 거두어도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우리를 압박하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이 정직하게 하든 돈을 더 많이 거두든 하여튼 무조건 세리는 죄인이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문화적 배경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했던 그와 같은 두 부류의 죄인이 이 안에 언급이 됩니다. 하나가 세리, 남자는 세리, 여자는 몸을 파는 창녀. 이 두 부류가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이와 같은 죄인들의 부류였다. 그래서 창녀와 세리는 가장 큰 죄인이란 그 유대인들의 그 기준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여기 나와 있는 레위라고 한 이 사람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죄인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직하든 정직하지 않든 앞뒤 문맥으로 봐서 특별히 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신 그런 문맥으로 봐서는 특별하게 어떤 나쁜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서 쉽게 얘기하면 사회에서 왕따가 되고 사람들이 친구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빠져있는 이 레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와 같은 일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갈릴리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부정한 영을 내쫓으시고 지금 마비병 환자를 고치시고 죄들을 용서해 주신다 하는 이와 같은 소문이 막 들리니까 이 레위 마음속에도 나도 한번 저분을 좀 만나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하니까 사람들 앞에 감히 나서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 레위를 방문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를 방문해서는 뭐라 그래? 이름을 바꿔라. 유대인들에게는 이름이 바뀐다는 건 인생의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냐? 마태로 바꿔주셨어요. 이 마태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돼서 이 마태의 삶이 변화가 되면서 그가 기록한 마태복음이 신약성경에 가장 처음 나오는 복음서가 되고 이 복음서를 통해서 특별히 믿지 않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핍박하고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민족이 구하던 그런 메시아 예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을 특별히 하늘의 왕국의 복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시는 그 메시아 왕국의 그 복음이 가장 진하게 들어있는 그런 복음서를 하나님이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물이란 이름까지 주시며 이 마태를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힘을 다해서 저 위에 있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신을 쫓는 건데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지구라고 하는 조그만 땅덩어리에 이 우주 공간에 수많은 별들이 있고 큰 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이 조그만 별 지구 하나에만 들어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방문하신 유일한 별은 지구 하나예요. 이 지구 하나에 저와 여러분, 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방문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과분한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과분한 복이냐?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죄의 속박에 매여 있고 사망의 속박에 매여 있고 너무나 어려움 속에 지금 살고 있지만 이제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 몸이 홀연히 변화가 돼서 공중으로 채 올라가게 돼서 하나님의 아들딸의 그런 놀라운 그런 영화로운 몸을 갖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될 때는 심지어 천사들도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는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도 해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과분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이해를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복을 받고 거기 가서 보니까 레위가 즉시 주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그런 일, 모두가 왕따라고 난 죄인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모두가 나를 거부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자기를 받아주시니까 레위가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친구들을 부르고 해서 내가 좀 잔치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구원 받으면 기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시고는 열두 제자의 반열에 이 마태를 불러주니까 마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아름다운 일이 그에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마태가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좀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도 구원 받으면 다 잔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럼 다 같이 가서 기뻐하면 좋을, 예? 그래 참 감사할 것 같아. 하여튼 마태가, 예, 이 예수님의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는 그리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29절 가서 보니까 레위가 그분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푸니 친구가 누가, 누구뿐이 친구가 없어요. 세리뿐이 친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리 친구들 여기 하고 세리들과 거기 가서 보니까 또 그들과 함께 앉은 다른 사람들의 큰 무리가 거기 있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또 쫓아온 거예요. 도대체 이 예수라고 한 사람이 도대체 뭘 하는데 도대체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가고 뭐 기쁨이 있다고 그러는지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30절에 그런데 그들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투덜거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고 이들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창녀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신다. 이게 유대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 지도자들로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유대인들이라면 다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세리 창녀인데 글쎄 예수님이 세리들하고 창녀들하고 지금 가서 밥을 먹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게 환담을 하고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입장에서 봐서는 아니 이 사람이 와서 기존 유대교의 모든 틀을 그냥 완전히 다 허물어버리려는 건가? 그렇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랍비라고 불리는데 이 많은 랍비들 중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나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고 제자들을 비난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이제 비난한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 사랑침례교회에 중요한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예요? 신약교회를 한다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목사가 제사장 되는 걸 탈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려도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구약시대처럼 무언가 국가가 정해놓고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 20분의 1을 드려야 된다, 30%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정신을 차리고 이런 신약교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기존의 틀 때문에 그렇게 어려웠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의 틀 때문에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이번 주에도 어느 자매님하고 이제 통화할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님이 도대체 이거 11조라고 하는 게 이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해서 근 8년에서 10년을 찾아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를 성경적으로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없는가? 8년에서 10년을 찾다가 유튜브에 가서 어느 날 봤더니 헌금의 원리가 나와서 딱 들어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매님,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미디어 성경헌금 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우리가 이걸 하니 같이 한번 참여하십시다. 한 주 전에 이걸 하니 우리가 한번 하십시다. 그거 왜 한 거 예외에 제가 뭘 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마땅히 신약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기존 교회에서 왜 그래요? 기존의 틀과 전통이 사람을 얽어매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하러 오신 거예요. 내가 여기 이 땅에 온 거는 기존의 그 유대교라는 그런 틀 안에서 뭘 하면 죄인이고 이걸 안 하면 죄인이 아니다 이런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억압하는 거, 이거를 내가 깨트리려고 왔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그런 목적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존의 낡은 틀을 깨트리는 분이에요. 죄인이라 그러고 상대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왕따시키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그렇죠? 누굴 부르러?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의사에게 누가 갑니까? 병든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영혼의 의사로 이 땅에 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는 그 환자들만 내가 받아준다.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않냐고, 죄인들을 단순히 부르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180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하도록 왔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 마태는 특별히 죄인 중에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입고 열두 제자에 들어가면서 열두 제자가 여러분 어떠한 복을 누리느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열두 제자가 누릴 그와 같은 복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19장 2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두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이건 천년왕국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재판하리라.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면 거기에 예수님이 앉는 왕좌가 있고 그 옆으로 열두 왕좌를 두고 그 열두 왕좌에 이 부활한 이 열두 사람이 하나하나 이렇게 앉아갖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치리하는 그와 같은 치리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로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도대체 지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친구를 안 해주고 이러는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면서 마태를 부르시더니 그 열두 제자의 반열에 넣으시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보잘것없는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다가오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이 땅에 살게 될 그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될 텐데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왕과 제사장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회를 삼아서 그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네 가지로 27절 이후에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첫째, 예수님은 나는 의사로 죄병을 고치러 왔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존 종교 지도자들은 마태, 세리마태, 또 마리아 같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이와 같은 그 창녀 이걸 다 죄인으로 보고 상대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봤습니까? 이들을 영적인 병을 앓고 있는 병자로 보신 거예요. 병자로. 병자는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냐? 좋은 의사를 만나면 나을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병을 앓고 있는데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에게 가면 저와 여러분의 죄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너희를 미워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지만 내가 볼 때 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다 죄병을 앓고 있는 병자다. 내게로 와야 내가 이 죄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12절에서 16절에는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직접 치료해 주시고 17절에서 26절에는 마비병 환자를 직접 치료해 주시며 심지어 그 마비병 환자의 죄들도 용서해 주시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의로운 자들을 불러온 게 아니다. 누굴 불러왔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불러서 예, 지옥으로 가던 이런 사람들의 발걸음을 180도 돌리는 회개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 뿐만 아니라 저 같은 목사 역할하는 그런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에베소서 2장 가서 보니까 죄와 범법들 가운데 이미 죽은 상태로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스승의 날이 있다 이래갖고 제 학생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 꽃을 이렇게 담은 꽃 바구니를 보내왔어요. 냄새가 얼마나 좋고 그냥 너무 멋있는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튼 갖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상태로 태어난다. 지금 다 움직이고 있어요. 무언가 뭐 일을 다 하고 있어야 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 꽃바구니에 있는 꽃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이 수분 양분을 먹고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종교 지도자가 되든 총회장이 되든 감독이 되든 목사가 되든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되든 무엇이 되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 예수님의 목적, 그건 뭐예요? 제가 죄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죄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주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하고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될 때 그 영혼의 의사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가서 보니까 죄를 지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병에서 벗어나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또 유일한 수단은 뭐냐? 피 흘림이 없은 즉 죄들의 사면이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귀중한 피, 그 귀중한 피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바르게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병을 앓고 있으면 의사를 바르게 찾아가려면 내가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 바르게 진단을 받아야 하잖아요. 구약시대에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6장 가서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람들이 평안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잘못된 진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을 한번 가서 보세요. 뭐 헌금을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그렇죠? 뭐 자동차가 사고가 나지 않고, 매일 이야기하는 게 먹고 잘 사는 거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에 대한 올바른 진단을 지금 못 내리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비극적인 현실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꼭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주는 그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쓴 말이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 돌이키는 사람이 영혼의 의사이신 우리 예수님께로 가게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로 그 사람을 깨끗게 해주시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완전히 제거되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부귀영화가 먼저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치료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유일한 치료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고귀한 피. 이거 외에 다른 치료약은 없어요. 예, 죄는 성경이 붉다고 얘기해요. 붉은 거를 가리기 위해서는 붉은 것이 그에 뿌려져야 그래야 붉은 것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빨간 피가 저와 여러분의 붉은 죄를 다 덮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31절 32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병든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오늘 혹시 여기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이 계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병든 자인가 온전한 자인가 한번 내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맞습니까? 죄가 있으면 예수님께 나오셔야 돼요. 죄는 오직 하나님만 고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고칠 수 있어요.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려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둘째,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신랑으로 너에게 기쁨을 주러 왔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종교 지도자들 여기 모여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죄인들의 모임 자체를 싫어했는데 아 글쎄 가보니까 레위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구원 간증을 하고 또 예수님이 죄인들을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그 세리들, 창녀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소망이 있구나. 그렇죠? 이제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나도 소망이 있구나. 아 이런 기쁨이 지금 막 넘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한 거예요. 성경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고통을 잘 아는 분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잘 아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고통과 슬픔과 그렇죠? 이런 모든 것을 잘 아셔야만 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그와 같은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을 잘 아시고 질고를 잘 아시고 슬픔을 잘 아시는 그런 분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은 그런 모든 걸 잘 아셨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가시는 데는 늘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가는 데마다 울고 짜고 그런 거 있는지 없어요. 예수님만 가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종교 지도자들은 매일같이 금식하라 그러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철야기도 새벽기도 뭐 해갖고 사람을 고행과 금식과 이런 것들을 몰아넣는데 내가 다시 이야기한다. 그건 유대인들의 오래된 낡은 틀이다. 이제 내가 가서 이 교회를 세우게 될 때는 내가 가는 곳에는 늘 기쁨이 넘치는 거다.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교회를 한다고 할 때는 기쁨이 넘치셔야 돼요. 자꾸 뭐 이렇게 하기는 성도들이 찌들려갖고 너무너무 어렵게 이렇게 되면 이건 예수님이 주시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고행해야 된다고 계룡산 들어가야 된다 그러고 40일 금식해야 된다 사람을 쥐어짜면 이건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에 어떻게 슬퍼할 수 있겠냐?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매일같이 고행하고 금식하고 짜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기쁜 때가 언제냐 하면 어떤 사람이 장가가고 시집간다고 할 때가 유대인 모두에게 가장 큰 그러한 기쁨의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24장 5절 가서 보니까 어떻게 기쁨을 표현했냐.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 1년 동안은 일도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주일 동안 기쁨의 결혼식을 마치고 1년 동안은 군대도 갈 필요 없고 1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내가 취한 내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내 아내와 함께 기쁨의 생활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그게 기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신랑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 신부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야. 아니 신랑이 이 사람들과 지금 함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찌 금식할 수 있겠냐. 맞습니까 여러분?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이 교회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섬기는 일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기쁨이 넘치고 미디어 선교 사역할 때도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기쁨이 넘치고 가정에도 화평과 기쁨이 넘쳐야 그것이 신랑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증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며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종교는 금욕과 그 다음에 고행을 요구해요. 천주교, 불교, 이슬람 다 가서 보면 금욕을 요구하니까 그 안에 수도사도 있고 중도 있고 다 뭐야? 금욕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니다. 사람의 아들은 너희에게 기쁨을 주려 왔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약, 새로운 상속언약이라는 그런 언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정혼을 했어요. 유대인들의 그와 같은 결혼 풍습에 따라 남자와 여자가 정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남자가 다시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둘이 같이 살아야 될 거처를 마련한 뒤에 거처가 마련이 되면 다시 와서 신부 집에서 신부를 데리고 가서 아버지 집에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풍습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결혼을 위한 정혼을 하셨어요. 지금 어디 가세요? 아버지 집에 다시 가셨어요. 뭘 하세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게 될 거처를 마련하시고 거처를 마련하시면 어떻게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왕좌 앞에서 결혼 예식을 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렇게 신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매일같이 울고 짜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교회에 기쁨이 넘쳐야 돼요. 섬기는 일에 운동에 모든 거 하는 거에 기쁨이 넘쳐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셋째, 나는 너에게 새 옷을 주러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위에 거부터 읽을게요.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또한 그리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까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랑이 혼인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들을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날들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들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물론 여기 1차적으로 지금 주어진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한 3년 반쯤 지나서 공생애가 끝날 때에는 신랑을 잃게 됩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은 신랑을 잃은 지를 결코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 이후에 36절에 또한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아무도 새 옷의 한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하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것이 찢어지게 하며 또 새 옷에서 떼어난 그 조각도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아니한다. 무슨 말씀을 하냐? 예수님이 나는 새 옷을 주러 온 사람이다. 여러분 옷이 낡으면 뭐 옷으로 얘기하지 말고 옛날 같으면 양말 오래 신으면 빵꾸가 난단 말이에요. 구멍이 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낡은 옷의 구멍을 새 헝겊으로 이렇게 기우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하면 둘 다 망가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 조각은 강하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이 낡은 옷은 약하기 때문에 이걸 붙여놓으면 새 조각이 이걸 잡아 당기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둘 다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건 잘라서 얘는 쓸모가 없게 되고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걸 다 잡아당기니 그나마 남아있던 모든 것도 또 찢어지니까 새 거 낡은 거 둘 다 다 망가지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그대로 또 두면 어떻게 돼요? 새 옷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는다. 예수님이 너무 당연한 말씀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거냐? 내가 세우는 기독교는 유대교의 뚫어진 구멍을 메꾸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땜빵 종교가 아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세트를 내가 지금 주러 왔지. 유대교가 그냥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는데 내가 그거 구멍 막으러 온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기 전에 여기저기 뚫린 데가 많아요. 죄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그 뚫려있는 구멍 막으러 주실, 막으려고, 저와 여러분의 구멍 막으려고 구원 주시는 게 아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뚫려있는,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 이런 옛 것에 거기다 누더기를 붙여가지고 자꾸 이렇게 만드는 그런 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새로운 창조물이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킹제임스 성경의 진리를 알고 우리가 좀 새롭게 성경도 바꾸고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우리 지역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이름을 쓰셔서 올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출판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제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어느 지역에 거기 지역교회가 있어서 제가 거기 가서 방문을 해봤더니 목사님 하는 거랑 틀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는 일들이요. 성경만 바꿨지 나머지는 다 구습 그대로입니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 그게 땜빵질 하는 거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경 바꿨으면 성경이 합당한 게 처음부터 끝까지 신약교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교회를 해야 된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원리에 따라 아예 사람 자체가 새롭게 되고 사람 자체가 새롭게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자체가 과거의 구습, 우리 조상들이 100년 동안 해오던 그런 기존의 틀, 이것이 성경에 맞지 않으면 몽땅 다 바꿔야, 그래야 사람이 그 안에서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약교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땜빵이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유대교를 연장하러 왔다. 아니에요. 유대교를 수정하러 왔다. 아닙니다. 유대교를 보완하러 왔다. 아니에요. 땜빵질하러 왔다. 아닌 거 아닙니다. 어떻게 유대교를 완전히 낡은 거는 없애버리고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려고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이 교회에 오시거든 땜빵질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과거에 이 구습으로 이렇게 해서 기존 교회나 뭐 이런 데서 배웠던 이런 것들 중에 맞지 않는 거 그냥 다 갖다 버리고, 그렇잖아요. 이 성경이 무엇이라, 다시 말씀,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확증을 주세요. 이것이 바른 거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 것으로 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교회를 하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개인의 믿음 생활을 할 때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죽 부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무도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라니 그렇게 하면 새 포도즙이 부대를 터뜨려 포도즙이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즙은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하나니 반드시 새 거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또한 아무도 묵은 포도즙을 마시고 즉시 새 것을 원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묵은 것이 더 좋다 하기 때문이니라. 자, 여기 보면 부대가 나오는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부대는 특별한 일이 없는 다 가죽 부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대의 중동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 같은 이런 가죽을 벗겨내요. 가죽을 벗겨낸 다음에 잘 다듬고 다리가 있던 이 네 개를 다 막고 목을 잘라낸 이 부분을 거기다가 포도주라든지 뭐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거를 메고 다녔어요. 그게 지금처럼 무슨 플라스틱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죠? 그러한 걸 가죽부대, 부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도 그 안에 넣고 포도즙도 그 안에 넣고 우유도 그 안에 넣고 다 그렇게 해서 메고 다니고 물도 그 안에 넣고 그렇게 메고 다녔습니다. 근데 부대가 오래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죽이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터져버립니다. 자, 여기 개역성경처럼 포도주를 넣으면 안 돼요. 새 포도즙을 넣으면 포도즙이 들어가면 어떻게 발효가 되잖아요. 발효가 되면 가스가 이렇게 해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 포도즙을 넣으면 가스가 팽창해갖고 어떻게 돼요? 이게 터져버리면은 포도즙도 망가지고 부대도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포도주는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미 발효가 된 거기 때문에 가스가 더 이상 생기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새로운 포도즙은 그러니까 오래된 부대에 넣으면 둘 다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새 포도즙은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신약교회를 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기독교를 이 땅에 세우시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실 때? 새 곳에 넣으셔야 돼요. 새 곳에 기존의 구습의 틀을 다 벗어버리고 새 곳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운영할 때도 새롭게 하셔야 돼요. 구습을 버리고 어떻게 해야 성도들을 편안하게 하고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교회를 운영하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교회를 섬길 때도 어떻게 해야 이 교회를 아름답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이런 마음으로 섬기셔야 돼. 모든 것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교회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교는 낡은 틀이다. 이 틀을 없애려고 내가 왔다. 이 말씀 하시고 나서 약 40년이 지났을 때 드디어 AD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투스가 와서 예루살렘 모든 걸 다 훼파하고 성전을 훼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유대교 낡은 것은 없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뭐가 섰어요? 지금 기독교가 서서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이 기독교가 이 땅에까지 전달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오신 네 가지 목적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죄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의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의 병이 있으신 분은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신랑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가정 생활할 때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셔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러 오셨어요. 과거의 구습 모든 걸 다 버리시고 예수님이 맑게 채워주시는 이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신약성경을 잘 읽으시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주시는 새 옷으로 완전히 입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새 것은 반드시 새 것에 담아야만 둘 다가 보존이 된다. 근데 왜 이걸 못하느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새 것을 마시고는 묵은 게 더 좋다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너무 진리가 너무 좋아. 사랑침략에 무슨 신학교에 너무 좋아. 근데 뭐라 그래요? 옛날 게도 그래도 좋아. 이렇게 금방 안 바꾼다는 거예요. 금방 안 바꿉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바꿀 날이 오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면 묵은 것이 타파가 되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조용하게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애쓰고 고통을 당하며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묵은 게 새 것보다 더 좋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조만간 예수님의 권능에 의해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이 우리 사는 이 세대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